1015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내가 장선들을 겨같이만 같이 봅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일까? 어디까지 그 가능성이 열려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장소에 뭔가 뚝딱뚝딱 하더니 그곳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동백섬에 가면요, 그 앞에 30층, 40층 되는 빌딩의 숲들이 그 앞에 많이 서 있습니다. 초고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몇 년 전이었죠, 그곳에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빌딩에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소방수들이 손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높은 층이어서, 고층이어서 사다리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변에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100층 수준의 빌딩들이 여러 동이 들어섰습니다. 초고층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던 그 아파트 뒤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빌딩이 또 들었으니까 그 앞에 있던 그 초고층이라고 하는 빌딩들이 아주 아담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지 이 100층 가까이 되는 빌딩들을 짓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충분히 바벨탑을 쌓고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쏘아올린 그 무인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있죠. 그 보이저 1호는요,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를 이제 항해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류로부터 가장 멀리 날아간 물체가 바로 보이저 1호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보이저 1호를요, 언제 쏘아 올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1977년도에 이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겠다고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한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발자국을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간이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호주머니에는 아주 조그만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그 메모리 칩인데요, 무려 그 용량이 32기가입니다. 모르시겠죠? 뭐 32기가, 100이 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 용량이 32기가 그러면 그 조그만 칩에 영화를 한 20편 이상을 그 속에 담을 수가 있을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용량입니다. 제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겠죠. 놀랍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래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땅을 파고 지하 세계에 10층 이상 되는 건물을 완벽하게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도 종종 보입니다. 하고자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죠. 얼마 전에는요,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화성에다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고 그곳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사람은 대단하니까요. 얼마 전에 지인이 보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면서 그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제목이 감동의 발레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무심결에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자 무용수는요, 오른쪽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팔을 가지고 발레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파트너로 나온 그 남자 무용수는요, 왼쪽 다리가 온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발을 짚고 그 발레를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한 것인데요.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관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 불편한 몸을 다 이겨내고 그 공연에서 우승을 하는 2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관람을 하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요, 고독 앞에서, 아픔 앞에서 잠 못 이루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멋지고 높은 초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현대의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수준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갑에는 부적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해운대 앞바다에 가면은 그 광안대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그 광안대교에는요, 새해 아침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듭니다. 새해 처음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한 사람, 강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약한 존재인 우리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버러지, 지렁이, 벌레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강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밟으면 좀 꿈틀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꽃과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좀 아셔야 됩니다.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 닿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요 다섯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섯 번이나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섯 번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약해서, 나약해서 한 번 말씀을 하면요 잘 못 받아들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를 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하죠. 우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알고 보면요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자체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70년간 생활을 하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세력, 그 신진 세력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17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170년 후에 일어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누군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잊지도 않은 사람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레스는요 170년 뒤에 일어날 사람이지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후대에 있을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약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는요 남쪽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죠. 100년 후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100년 뒤에 남쪽 유다가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우셔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서 너희 고토로 돌아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건축을 하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170년 전에 고레스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의 고레스는요 존재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세워서 기름을 붓겠다 그러죠.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허리를 푼다는 말은요 무장해제를 말합니다. 허리를 묶는다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17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일반사에 보면요, 키로스 1세 또는 키루스 1세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고레스라 되어 있는데요, 이 키로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가 했던 일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올 그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진 세력들에게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고국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했던 예루살렘, 그들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30대, 40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의 그 발걸음요,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걱정을 가지고, 걱정을 안고 앞으로 돌아가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았던 그 예루살렘, 말로만 들었던, 꿈에만 그리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영원히 두겠다고 했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그 장소로 이들이 돌아가는데요,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결단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옮기는 발걸음이죠. 무너져버린 성읍도 세워야 하고 성전도 세워야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나의 이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고 너 붙들어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는요,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새 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도 물들 수 있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 하나님 제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도 시작을 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아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체험을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주신다면요, 세상에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장 10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13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 이 말씀대로만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세상에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입사시험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입사시험을 관장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데, 도와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수능시험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공부하는데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실 텐데 당일날 평안한 마음도 주실 텐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사업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을 하시면요 막혀있던 거 뻥 뚫려버립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혹시 전쟁터에 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로는 총알 튕겨버릴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면 총알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빼주시겠죠. 그리고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요.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서 선교하는 장윤아 선교사님 이번에는 쫓아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종교생 경찰들을 잡았습니다. 추방을 하겠다고 12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8시간 동안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혜성같이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장윤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잘 돌봐주고 도와주었던 베트남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나타났죠. 그리고는 그 위기를 모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들입니다. 어린 아기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요 전능한 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곳이 전쟁터라고 하더라도 총알이 날라오고 있어도 염려가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죠. 나를 안고 있는 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먹여줄 것이고 대표줄 것이고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딱히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마음 상태가 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이렇게 믿는 것처럼 순수하게 좀 믿을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그냥 순수한 그대로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른처럼 믿습니다. 어른처럼. 우리 집에 꼬맹이 세 명을 키우다가 보니까요. 어린 아기일 때는 이 아이들이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아요.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영어를 해도 뭐 제가 영어 못합니다만은 아빠는 영어의 천재인 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쟤네들이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자라나면서 아빠가 세계 최고라고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비참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어른의 믿음은요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입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납니다. 이 말씀이요 이 믿음이 믿음과 나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호수 중간 정도 갔을 때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을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믿었냐 하면은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풍랑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투를 벌여서 싸우다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는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도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다라는 이 사실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신다,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진즉 이 인생의 풍랑이 불어오면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30년간 불러왔던 하나님의 이름, 30년 동안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왔었는데 정작 내가 그 인생의 바람, 그 바람에 부딪혀 보니까 30년 동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바닥에 나버립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 믿음이 바닥에 내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죠.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아이는요,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만큼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또 그 약속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한번 잃어버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나니까요, 이건 뭐 목사로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한 명의 아버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40년 넘게 믿어온 하나님인데 송두리째 그냥 그 순간에 흔들려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닥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서 깨웠는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른들의 믿음은요, 어른처럼 믿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습니까? 딱 있는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에 부딪히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솔직히 말씀을 우리끼리 까놓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막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이기를 합니까? 그 음성을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기를 하십니까? 그러한 것은 전혀 하시지 않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서 1대1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골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적막함인데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골방에 여러분 들어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곳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말씀대로 골방에 들어가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러셨는데 지금 저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 손에 저를 붙들고 있는 거 손악수라도 한번 해주시면 알겠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연습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30-40년 믿어오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훈련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분명히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죠. 왜 그러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요 주님의 존재 방식, 임재 방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색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어색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의 그 능력을 이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주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대화하겠습니다. 무시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기록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요, 그 인생의 파도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옆에 누가 오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걸어가고 있는데, 낙심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행하고 계셨지만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차만 타고 다니지 마시고 걸어 가보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힘들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누가 계시냐면요, 그때 내 왼쪽에 주님께서, 물론 오른쪽에서 계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걸어가시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4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에 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에 끼고 싶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두 제자의 대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대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대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 오늘부터 좀 걸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실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에, 아,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에게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이곳에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대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그 대화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곁에 서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의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대화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